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시리아 난민들을 돕기 위해 추가로 1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약속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시리아 인도적 지원 회의에서 추가 지원금 가운데 6억 달러는 시리아인들에게 지원되며 나머지 2억 9천만 달러는 특히 요르단과 레바논에 있는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시리아 반군 장악 지역에 인도적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시리아 정부와 러시아 측의 공습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럽연합 국가들도 시리아는 물론 요르단과 레바논, 터키 등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유입돼 몸살을 앓고 있는 주변국들에 3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노르웨이, 쿠웨이트가 공동 주최한 이번 제4차 시리아 인도적 지원 회의에는 시리아 내전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25개국 관리들이 참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4일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주일 대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하라 세이지 외무부 부장관은 이집트,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9개 국가 주일 대사를 도쿄 외무성에 소집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자제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조속히 대북 제재를 결의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임기를 시작한 일본 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다른 비상임 이사국과의 공조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서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4일 언론 보도문을 통해 이고리 모르글로프 외무차관이 김형준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르글로프 차관은 이날 김 대사에게 동북아 지역에서 긴장 고조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무조건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외무부는 전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도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 발표는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유엔 안보리의 요구를 또다시 위반하면서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란은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이란군 고위 지휘관이 밝혔습니다. 이란 반관영 언론인 파르스통신은 4일 이란의 미사일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아테올라 살레히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살레히 총사령관은 특히 이란에 대한 탄도미사일 관련 유엔 결의는 신경 쓰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핵합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살레히 총사령관은 그러면서 미사일 개발은 우방국들에게는 위협이 아니지만 적들에게는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종교적 믿음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4일 워싱턴에서 열린 연례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신앙은 두려움에 대한 훌륭한 치료제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재임 기간 중 처음으로 이슬람 사원을 방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기독교를 믿으면서 일상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맏딸이 올해 말 백악관을 떠나 대학에 진학할 때 안전할지를 걱정했었고 대통령으로서 미군을 해외 군사작전에 파병할 때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인간은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과 다른 성향의 사람을 배척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가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로 8번이자 임기 중 마지막 연례 국가조찬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소말리아 여객기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소말리아 관리들은 이번 사고의 배후로 소말리아 극단주의 무장 조직 알샤바브를 지목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고위 안보 당국자는 4일 VOA에 알샤바브의 소행이라는 증거를 찾았으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곧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관리가 대독한 성명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용납될 수 없다며 국제사회에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의지가 없이 오직 북한 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북한 방문을 마친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는 북한에 할 말을 했지만 결과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로켓 발사 거리와 궤도 진입 부분에서는 개선을 보였지만 대륙 간 탄도미사일 전환 시 필요한 핵심 기술 수준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오늘 북한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한편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오후 늦게부터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예고한 데 대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며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매번 반복되는 긴장 유발과 도발 행위는 한국 국민을 위협하고 공포심을 극한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의 대독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엔 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도발을 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유엔 제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의지가 없이 오직 북한 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자 고육책이라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행동이 앞으로도 체제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를 향한 협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라며 북한의 이런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3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데 이은 박 대통령의 이번 성명은 결국 혹독한 대가의 핵심이 강력한 유엔 제재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한국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 직후 공식 입장을 낸 지 하루 만에 별도로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엄중한 상황 인식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북한이 지난 2일 국제해사기구 등의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지구 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올리겠다고 통보한 이후 박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기 때문에 그동안 받은 제재보다 더 강한 제재를 국제사회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이 강력한 유엔 제재를 거듭 촉구한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재차 압박하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유엔에서 다 그 제재를 열심히 했는데 그중에 이제 중국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미국과 한국이 지적했기 때문에 다시 유엔을 강조한 것은 중국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중국은 지난달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화와 협상 등 3원칙을 강조하며 북한 측과의 대화 노력 없이 일방적인 제재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이틀간의 평양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관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놓고 갈림길에 섰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4일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당국자들에게 해야 할 말은 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금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 특별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자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답을 받지는 못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4일 기자설명회에서 우 특별대표의 방북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 간에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 통로로 우 특별대표의 방북 결과를 설명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국제기구에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지난 2일 우 특별대표는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우 특별대표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사전에 통보받았는지 아니면 평양에 도착한 뒤 들었는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위성 발사 문제는 중국이 사전 통보를 받았더라도 문제지만 우 특별대표가 평양에 도착할 때까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앞으로 북한과 중국의 관계 악화에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만약 중국이 사전 통보를 받고 우 특별대표를 평양에 파견했다면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에 반대했던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곤혹스런 일입니다.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우 특별대표의 방북 일정은 핵실험 관련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도록 설득하는 것으로 바뀌었겠지만 이 설득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중국의 외교에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은 3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북한에게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고는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은 다음 날 결연히 반대한다는 성명에 잇따라 나온 것입니다. 북한이 우 특별대표의 방문에도 미사일 도발에 나선다면 지난해 모란봉 악단 사태 이후 잡음이 나던 북중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국립외교원 김한건 교수의 전망입니다.
북한이 제 갈 길을 확실히 가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기 때문에 북중 관계는 다시 한번 정세계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이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상 북한을 전략적으로 포용해야 하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현재 이런 제재가 강화돼야 된다는 국제사회의 압박에서 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까지 한다면은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고 또 당분간은 북중 관계가 경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국 내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신들의 원칙에 따라 대화로 현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하겠지만 북한이 이에 호응할 것 같으면 진작에 호응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중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이나 잔해물 일부가 한국 영토나 영해에 떨어진다면 요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변인은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패트리언 능력으로 요격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한국 영토와 영해 내 떨어지는 지점과 피해 정도에 따라 자위권 차원에서 응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격 체계와 관련해서는 미한 연합 방위 작전 틀에서 운영될 것이라며 주한 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어3도 요격 수단으로 동원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문 대변인은 현재 미국과 한국이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활동을 집중 감시하고 있으며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기 위한 전력 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오는 8일에서 25일 사이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 IMO에 통보하면서 구체적인 발사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한 8일에서 25일 사이엔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비롯해 남북한 모두 명절을 쇠는 설날 연휴,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 광명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이 발사 기간을 특정해 제시함에 따라 미사일 발사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먼저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확정된 이후 미사일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이 과거에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나온 뒤 새로운 도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북한 이미 그 제재를 다 생각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 제재가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없으면은 그렇게 효과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나오면은 한 3, 4일 후에 곧장 맞대응 무력 시위로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고
이와 함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이자 민족 최대 명절로 꼽히는 광명절을 더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절에 축포 차원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입니다.
날짜를 보면 8일부터 25일까지 날짜를 딱 꼽으면 16일이 딱 가운데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왕 쏠 거면 김정일 생일날 해가지고 선대 수령의 업적을 칭송하고 자기들의 정통성을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죠. 그러니까 기왕 쏘는 거면은 그날 쏘자.
또한 북한이 그동안 한국의 취약 시간을 노려왔다는 점에서 다른 변수들을 제쳐두고 설 연휴 기간에 전격적으로 발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발사 시기를 국제해사기구에 구체적으로 통보하긴 했지만 발사를 보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양무진 교수는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의 방북과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시점이 겹치는 만큼 북한이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북중 간 접점을 찾았다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보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예고한 대로 발사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기상 조건 외에 안보리 결의나 우다웨이의 방북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연구교수입니다.
인공위성이라고 국제기구까지 통보를 해뒀어요. 이거는 뭐 자기가 국제사회에 이렇게 내가 쏘겠다고 인공위성을 쏘겠다고 했는데 거기 가서 우다인지 뭐 누가 이렇게 가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걸 그만둬버리면 그럼 결국 미사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정해진 날짜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상 조건이에요. 기상이 가장 좋은 날짜를 한 3개나 4개 정도 예비를 잡아서 앞쪽에서부터 쏘기 시작할 겁니다.
김 교수는 이어 오는 5월 제7차 당대회를 앞둔 북한에게 있어 2월은 미사일 발사의 최적의 시기라면서 4월엔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해 태양절과 건군절 등 중요한 행사들이 많아 미사일 발사 시기를 늦출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4월에 있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선 한 달쯤 전부터 인민들을 동원해야 하고 더불어 안보적 측면에서 핵무력과 인공위성 발사 등 국가적 행보를 3월 이전에 마무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김 교수는 내다봤습니다. 한국 군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증축 공사를 완료했으며 3단 로켓 추진체를 발사장에서 조립할 수 있도록 대형 조립 건물까지 갖추었습니다. 또한 조립 건물에서 발사대까지 2개의 자동 레일을 깔아 로켓 추진체를 발사대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을 현대화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미국 첩보위성의 감시와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발사대에 가림막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최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차량과 사람의 움직임이 지속해서 포착되고 있다며 북한이 언제라도 장거리 미사일을 기습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이달 중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역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로켓 개발 과정을 오랫동안 관찰해온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와 군사 전문가들은 발사 거리와 궤도 진입 부분에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대륙 간 탄도미사일 전환 시 필요한 핵심 기술 수준에 대해선 신중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전문가들의 분석을 취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역량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거리는 물론 핵탄두 소형화, 대기권 재진입, 유도 제어 기술 등을 주목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은 위성체를 궤도에 올리는 방식이었지만 북한의 탄도 기술 수준 등을 감안할 때 대륙 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라는 게 주변국의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상업위성 사진 분석업체 올소스 애널리시스의 조셉 버미데즈 선임 분석관은 3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발사를 거듭하면서 이 같은 역량을 진전시키고 있지만 습득한 기술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횟수의 실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e know they've demonstrated that they can actually put something in orbit. It's not stable, but they've been able to put it.
북한이 지난 2012년 12월 발사를 통해 로켓의 탑재물을 불안정하게나마 궤도에 진입시켰고 로켓의 분리 역시 성공시켰으며 비교적 무거운 탑재물을 실어 올릴 수 있는 역량까지 보여줬지만 반복해서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아직 증명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버미데즈 분석관은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 간 탄도미사일 역량을 갖췄는지 역시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 로켓의 크기와 그 밖의 다른 요소들을 고려할 때 이론상으론 미국 본토에 도달할 역량을 갖기 일보 직전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If you look at the size and a bunch of other technical aspects, they are right on the verge.
브로스펙톨 미국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이 이미 지난 2012년 12월 은하 3호를 발사하면서 알래스카, 하와이 그리고 미 서부 지역 일부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로켓의 추진체가 더욱 커진 것으로 가정할 때 추가 로켓 시험 발사에 성공할 경우 시애틀부터 샌디에고까지 미 서부 전역이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The missile that they're going to test now probably will have a longer range because it's got a bigger rocket booster. So that missile.
백털 교수는 북한이 적어도 지난 2년간 이란과 협력해 로켓 추진체를 개발해 왔고 동창리 발사 시설을 확장한 것을 볼 때 지금껏 봐왔던 것 가운데 가장 대형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이란이 80톤짜리 새 추진체를 공동 개발하기 위해 기술자들을 북한에 보냈다며 이란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버미데즈 연구원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작게 만드는 소형화와 관련해 북한의 기술 완성 여부를 알기 어렵지만 그동안 보여준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이론상으론 가능할 수 있다는 다소 조심스러운 평가를 내렸습니다.
We just don't know until they actually do it. But once again, this is one of those instances where if you look at the state of their technology.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무차장 역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가늠하기엔 수집된 정보들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보유국들의 과거 핵 개발 과정과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치밀한 계획 아래 초기부터 소용화에 매진해 왔을 것이라는 선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If we look the history of any country which you know developed nuclear weapons, it was important from the very beginning that they make it.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북한이 소용화 등에 필요한 기술을 얻는데 여전히 제약이 많다며 정교한 대륙 간 탄도 미사일 개발을 완성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버미데즈 분석관은 북한 로켓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관련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수십 년 전 미국과 옛 소련, 중국 등이 사용하던 기술 수준에 도달했을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이론상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North Korea should be able to produce a reentry vehicle that's equal to a first generation.
핵탄두를 실은 로켓이 대기권 밖으로 올랐다가 다시 무서운 속도로 지상을 향해 떨어지면서 엄청난 진동과 열을 발생시키는데 이를 견딜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제로 설계하는 것은 이론상의 역량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절차라는 겁니다. 미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북한 로켓의 대기권 재진입 시험에 대한 어떤 공개적 정보도 접하지 못했다며 로켓이 매우 빠른 속도로 떨어지겠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낙하 속도에는 훨씬 못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have not seen any public information about high-speed re-entry tests.
니칸센 스탠퍼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도 북한 로켓의 재진입 기술은 제대로 시험을 거치지 않아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활용되기엔 턱없이 낮은 수준일 것이라며 비슷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반면 백톨 교수는 북한이 일반적 관측보다 훨씬 진일보한 탄도 재진입 역량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재진입 기술을 개발했고 장거리 미사일의 재진입 기술 역시 적어도 3년 전 갖춘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They've already got the technology that they've done it with several other missiles, the Musudan, the Nodong, all of their Scud missiles.
맥도웰 박사는 북한 로켓의 유도 제어 역량과 관련해 북한이 최근 통보한 추진체 낙하 예상 지점은 2012년 발사 당시와 비슷하지만 그 범위가 다소 축소됐다며 이는 반복된 시험을 통해 정확한 낙하 지점을 보다 잘 예상할 수 있을 만큼 관련 기술을 개선시켰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have announced the splashdown areas for the lower stages of the rocket.
하지만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제로 개발 중이라면 미사일이 미 서부 어느 곳에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 만큼 특정 도시를 겨냥할 정도의 정확도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장거리 로켓 역량을 1960년대 초 미국과 옛 소련의 기술 수준에 비유하면서 작은 규모의 위성을 낮은 지구 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옛 소련이 과거 우주 개발 경쟁을 벌이며 단기간에 수많은 로켓을 시험 발사한 것과 달리 몇 년에 한 번씩밖에 발사하지 못한 북한은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센 연구원은 지난달 말 동창리 발사장을 근접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발사를 예고한 로켓이 지난 2012년 12월 발사한 은하 3호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로켓 규모가 훨씬 크고 내부에 추가 장치를 부착했을 수 있지만 북한이 통보한 추진체 낙하 예상 지점을 볼 때 로켓의 각 단계의 성능이 3년 전 발사 때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보다 영내 안정과 영향력 확대에 더 큰 관심이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적극 나서도록 미국이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군사위원회가 3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국방정책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청문회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의회의 요청과 국방부의 위임에 따라 최근에 작성한 미 국방전략 검토 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마이클 그린 선임 부소장은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용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they will tolerate a nuclear program in North Korea as long as it's not destabilizing the whole region.
중국은 비핵화보다 영내 안정과 영향력 우위에 더 관심이 크기 때문에 북한의 핵이 지역 전체를 불안정하게 하지 않는 한 이를 용인할 것이란 겁니다. 그린 선임 부소장은 과거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시절부터 중국의 이런 자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6자 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중국의 도움을 기대했지만 지역 안정을 우선시하는 중국의 접근 방식 결과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따른 충돌 방지를 위해서 중국과 최소한의 협의를 원하고 있지만 이 역시 순조롭지 않다고 그린 선임 부소장은 지적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김정은 정권이 갑작스럽게 붕괴해 영내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며 관련국들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린 선임 부소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조차 중국의 반응은 기대보다 미온적이라면서 중국의 이런 무행동에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that from Beijing's perspective, their non-action will have consequences as we take care of ourselves and our allies.
미국은 중국이 싫어할 수 있는 행동들, 즉 동맹국들과 미국의 국방력 등을 강화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를 훨씬 더 강화하고 중국이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거스 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동맹에 대한 미국의 억제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핵 무장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My concern is that if our allies lose confidence in our deterrent, they're going to develop their own capability and then
동맹국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억제와 방어 공약에 대해 신뢰를 잃을 경우 자체 대응 능력을 추구해 미국의 확산 방지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날 청문회 출석한 토머스 커넌트 전 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은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해 이를 대포동 미사일에 실제로 장착하는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핵무장 도미노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난드 전 사령관은 그런 상황은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중국이 그렇게 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한국, 일본과는 안보 동맹을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3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미국과 주변국들의 반응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에서 중국 전문가인 조나선 폴락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엄청날 정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주변국들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할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s it possible for a serious strategic convers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at has yet to occur?
폴락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아직까지 북핵 문제를 두고 심각한 전략적 대화가 없었다며 이 문제는 시급히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폴락 연구원은 또 최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중국을 압박한 것은 건설적이지 못하다며 진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조용히 비공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소의 캐서린 문 한국 석좌는 북한의 핵실험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관련국들의 대응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따라서 진전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석좌는 특히 조지 부시 행정부 때부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기대려고만 한 것은 애당초 잘못된 선택이었다며 미국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The problem is we don't have, in my view, genuine will either in the U.S. government or
미국 정부나 미국 사회에서 북한을 포용하려는 진정한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이며 그런 의지나 바람이 없으면 미국은 매일 같은 행동만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석좌는 미국이 베트남과 수교를 하기 전부터 의회와 경제계에서 베트남에 관심을 갖고 교류와 접촉을 늘렸던 점을 언급했습니다. 실라 스미스 미국 외교협회 CFR 일본 담당 선임 연구원은 미국, 한국, 일본의 안보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일 동맹과 미한 동맹을 통합하는 문제가 미국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는 것입니다.
That we need to push the conversation a little further.
on how we integrate our ability to respond collectively with Seoul, Tokyo, and the United States.
스미스 연구원은 북한이 동북아시아의 확장 억지력에 도전하는 능력을 계속 과시할 때 미국, 한국, 일본이 집단 대응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이 좀 더 대화를 심도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연구원은 궁극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상호 운용되는 수준은 아닐지라도 서로 교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도 4월 평양 마라톤 대회 참가자 신청자 수는 전년과 비슷하거나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베이징의 북한 전문 고려 여행사는 오는 4월 10일 열리는 2016 평양 마라톤 대회에 기록적으로 600명 이상이 참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행사는 3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자 모집 정원이 모두 채워졌다며 참가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평양마라톤 대회에 600여 명의 외국인이 참가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평양마라톤 대회 참가자 수는 이와 비슷하거나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마라톤 대회 참가자를 모집하는 공식 파트너 여행사 가운데 하나인 고려여행사는 앞서 마라톤 대회와 연계한 2박에서 7박 일정의 관광 상품 4개를 내놨습니다. 가격은 900에서 1860유로 정도였습니다. 스웨덴의 북한 전문 여행사인 코리아 콘슬트도 3일 VOA에 평양 마라톤 대회 참가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을 계획이라며 올해 참가 신청자 수가 예년에 비해 훨씬 많다고 말했습니다. 코리아 콘슬트의 관계자인 줄리아 달레어 씨의 말입니다.
This year we have many more people. So. Exactly, we had maybe.
지난해에는 북한 당국의 에볼라 조치로 인해 마라톤 참가 신청자 수가 그리 많지 않았다며 올해는 작년에 비해 훨씬 많은 사람이 신청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참가 신청자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달레어 씨는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 정치적 상황이 마라톤 대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No, no. We actually don't have anyone who is asking about that. Who is concerned or who want to cancel. No.
북한의 핵실험 실시 이후 대회 참가를 취소하거나 정치 상황을 우려한 사람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여행사는 평양 마라톤 관련 4개의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우리투어스도 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마라톤 참가 신청 마감 시한을 2월 14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투어스는 3박 일정의 마라톤 여행 상품 잔여석이 5석밖에 남지 않았다며 대회에 참가하려면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29회째를 맞는 평양 마라톤 대회는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외국인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개방됐으며 2014년 225명, 그리고 2015년 600여 명의 외국인이 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일성 경기장에서 출발해 평양 시내를 달리는 평양 마라톤 대회는 공식 마라톤 거리인 42km를 완주하는 풀코스와 20여 km를 뛰는 하프코스, 10km 코스 등이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남북한과 러시아의 3자 간 물류 협력 사업인 라진하산 개발 사업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따라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한국 정부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어제 라진 하산 프로젝트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에 추가 대북 제재 항목에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제재가 나오면 상대국인 러시아도 이를 검토해줘야 한다며 제재 내용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또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에 반발해 3일 경고했던 혹독한 대가에 대해 개성공단 폐쇄가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아직 얘기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년간 북한의 채권을 한 번도 보유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역시 미국의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미국 해외 채권 보유 현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2014년까지 20년간 미국 정부나 미국의 민간기업, 개인 등이 북한의 채권을 보유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액이 줄곧 0달러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이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모두 30개 나라에 달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시리아와 수단, 라오스처럼 오랜 기간 미국과 적대적이거나 관계가 소원한 나라도 있지만 솔로몬제도, 세인트 헬레나, 서사하라 등 인구가 작은 나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해외 언론 등에 따르면 북한은 1970년대 말 유럽의 100여 개 은행으로부터 수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받은 뒤 1980년대 들어 이를 부도 처리했습니다. 이후 프랑스의 한 은행이 1997년 북한의 부도 채권을 유동화하면서 고위험 상품으로 거래하기 시작했고 현재 이 채권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당 10에서 20센트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미국의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는 북한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994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미국이 채권을 보유한 국적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재무부는 이달 중순에 2015년 통계를 포함한 새로운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미북 간 금전 거래가 전혀 없는 현 상황에선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 자료는 미국 재무부가 뉴욕 연방준비은행,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함께 매년 진행하고 있는 채권 현황 조사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보유한 해외 채권은 2014년 12월 기준으로 총 9조 6,4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이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한 나라는 1조 3천억 달러의 영국이고 이어 영국령 케이맨 제도, 캐나다, 일본, 프랑스 순이었습니다. 한국은 178억 달러로 미국이 12번째로 많은 채권을 보유한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일본인들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를 미국에 대한 국제 테러 조직의 9.11 테러 공격에 비유하고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이 전문가는 북한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에서 3일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초대소 북한 납치 프로젝트의 진실이란 제목의 책을 펴낸 미국 뉴욕대학교 부설 아서 카터 언론연구소의 로버트 보인튼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일본인 납치 사건을 재조명했습니다.
People began disappearing from Japan's coastal towns and cities in the fall of 1977.
보인트 소장은 북한이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를 거치며 많은 일본인들을 납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처음에는 납치된 일본인들에게 공작원 교육을 했지만 이 같은 계획이 실패하자 나중에는 북한 공작원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을 시켰다고 보인트 소장은 말했습니다. 보인트 소장에 따르면 납치된 일본인들은 평양 인근의 초대소에서 일반 주민들과 격리된 채 생활했습니다. 이들 중 5명은 북한과 일본의 합의에 따라 지난 2002년 일본에 귀국했습니다. 보인트 소장은 당시 일본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My Japanese friends told me that the abductions were Japan's 9/11.
자신의 일본인 지인들은 납치 문제를 미국이 9.11 테러 공격으로 받은 충격에 빗대 일본판 9.11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보인트 소장은 일본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번영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믿었던 일본인들은 자국민을 북한의 납치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의 납치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보인트 소장은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고 일방적으로 행동을 취할 군대도 없는 일본으로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인들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인트 소장은 내다봤습니다.
After that loss of face, you know, when the head of North Korea gets up, a man who's never said.
지난 2002년 북일 간 합의가 결렬되면서 두 나라가 서로 신뢰를 상실한 상황에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보인트 소장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북한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북한이 실제로 납북된 일본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캐서린 문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북한이 국제적인 책임 문제 때문에 납치 문제 해결에 소극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By national laws in most societies and international law. And so
납치는 모든 나라와 국제사회 법률에서 명백한 범죄라는 겁니다. 문석자는 또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들과 그 자녀들을 정치적 인질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난해 북한과 유럽연합의 무역액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런 감소세는 유럽에 대한 북한의 수출 감소가 원인이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북한과 유럽연합 EU의 교역액이 전년도와 비교해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집계한 결과 작년 북한의 대EU 교역액은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약 2,8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인 2014년과 비교해 거의 40% 감소한 겁니다. 2014년도 북한과 EU의 교역액은 4,60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분석 결과 이런 감소세는 수출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북한의 대EU 수출액은 약 1,100만 달러로 2014년과 비교해 약 62%나 줄었습니다. 반면 수입은 약 1,700만 달러로 2014년 대비 1%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EU에 수출한 주요 품목은 전기기구류가 2014년보다 178% 증가한 430만 달러를 기록했고 무기화학 제품이 약 320만 달러, 그리고 철강 제품이 약 12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주력 수출품 가운데 하나인 광산물과 의류 제품의 수출은 부진했습니다. 석탄 같은 광산물은 지난해 대EU 수출이 전혀 없었고 의류는 60만 달러어치를 수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방직용 섬유 직물 제품의 경우 2014년과 대비해 수출액이 대폭 줄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반면 북한이 EU에서 수입한 주요 물품은 보일러 기계류가 약 300만 달러, 의료용품이 약 290만 달러, 그리고 정밀 광학 검사기기가 약 17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EU 회원국으로 북한과 가장 무역을 많이 한 나라는 독일로, 독일과 북한의 교역액은 2015년 10월까지 약 76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유럽연합 간 교역액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약 810억 달러 규모입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영국 외교부가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대북 인도적 사업에 74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북한 취약계층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는 설명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는 지난 2013년 9월 30일부터 2015년 10월 8일까지 대북 인도적 사업에 51만 파운드, 미화로 74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조이스 아닐레이 부장관이 2일 밝혔습니다. 아닐레이 부장관은 이날 상원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에서 다양한 인도적 사업들을 통해 취약계층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식량과 영양개선사업과 라선지역 홍수 피해 어린이 지원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닐레이 부장관은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국 정부의 대북 지원 사업은 인도주의 활동을 펴는 비정부 기구들을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영국 외교부가 앞서 공개한 대북 공적 원조 자료에 따르면 영국 외교부는 같은 기간 중에 영국 문화원의 영어 교육과 영어 교사 연수, 북한 관리들의 영국 초청, 북한의 아시아 장애인 청소년 경기대회 참가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북한 적십자사의 구호 장비와 물품 구입과 북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쉐브닝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양자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아닐레이 부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앞으로 대북 인도적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아닐레이 부장관은 내년도 대북 인도적 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들이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와 최근에 북한 핵실험에 따라 대북 접근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북한의 개발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북한과의 교류를 계속하는 이른바 비판적 교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북한 주민,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북한 관리들에게 영국과 영국의 가치를 알림으로써 고립된 채 남아있는 것보다 외부 세계와 협력하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비판적 교류 정책의 목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오후 늦게부터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0도, 남포 최저 영하 7도에서 최고 영하 1도, 신의주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0도, 강계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3도, 개성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영하 8도, 최고 영상 4도, 해산 최저 영하 19도, 최고 영하 4도, 원산은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7도, 최고 영상 2도, 선봉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낮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2월 5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4일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주일대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하라 세이지 외무부 부장관은 이집트,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9개 국가 주일대사를 도쿄 외무성에 수집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자제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조속히 대북 제재를 결의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서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4일 언론 보도문을 통해서 이고리 몰글로프 외무차관이 김형준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르글로프 차관은 이날 김 대사에게 동북아 지역에서 긴장 고조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무조건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외무부는 전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도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 발표는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유엔 안보리 요구를 또다시 위반하면서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 난민들을 돕기 위해 추가로 1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약속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시리아 인도적 지원 회의에서 추가 지원금 가운데 6억 달러는 시리아인들에게 지원되며 나머지 2억 9천만 달러는 특히 요르단과 레바논에 있는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시리아 반군 장악 지역에 인도적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시리아 정부와 러시아 측의 공습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럽연합 국가들도 시리아는 물론 요르단과 레바논, 터키 등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유입돼 몸살을 앓고 있는 주변국들에 3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란은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이란군 고위 지휘관이 밝혔습니다. 이란 반관영 언론인 파리스 통신은 4일 이란의 미사일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아테올라 살레히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살레히 총사령관은 특히 이란에 대한 탄도미사일 관련 유엔 결의는 신경 쓰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핵합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살레히 총사령관은 그러면서 미사일 개발은 우방국들에게는 위협이 아니지만 적들에게는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지난해 서방 주요 6개국과의 핵합의로 핵 개발 관련 제재들은 해제됐지만 미사일 관련 제재는 아직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소말리아 여객기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소말리아 관리들은 이번 사고의 배후로 소말리아 극단주의 무장조직 알샤바브를 지목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고위 안보 당국자는 4일 VOA에 알샤바브의 소행이라는 증거를 찾았으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곧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말리아의 전직 정보관리도 VOA에 이번 사고의 성격과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를 살펴보면 사전에 계획된 폭탄 공격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도 모가디슈 북쪽의 발라드 지구의 현지 당국자들은 3일 비행기 오른쪽 날개 부근 동체에 폭발이 일어나 큰 구멍이 난 뒤 비행기에서 시신 한 구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관들은 구멍 밖으로 승객 한 명이 빨려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직 정보관리는 자살 폭파범의 소행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폭로 매체인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가 자의적 구금의 희생자라고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이 결정했습니다. 스웨덴 검찰은 이 같은 UN 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하는 한편 이러한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어산지는 성폭행 혐의로 수배 중인 스웨덴으로 추방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난 2012년 이래 영국 런던의 에콰도르 대사관에 피신해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